오늘 아침 읽은 이 민수기 9장 말씀은 애굽을 떠난 다음에 만 1년이 지났을 때 유월절 때가 돌아왔는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고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있을 때에 그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행진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치셨는데 그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을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하였는데 그 역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 쓴나물과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자손 대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꼭 기억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신 것을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십계명 서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인들도 모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시키고 회복시킬 노력할 때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늘 힘주어 말하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늘 재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면서 신앙이 좀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하는 그런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해마다 돌아오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월절 때가 돌아왔는데 바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은 어린 양들이 대신 희생되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대속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제사의 모든 내용도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어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고 하시는 죄의 값을 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제사를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대속의 진리를 잘 깨닫고 그 대속의 진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세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주님께 돌아갈 때에도 그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늘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신앙을 갱신시키고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인 점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 민족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이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에 불과했으나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부터는 자유하는 해방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때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주인 삼고 그들의 압제하에 신음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는 온전한 자유민족이 되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된 것을,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이 절기였습니다. 지난날 생각해보면 먹을 것은 좀 넉넉했고 애굽의 양식이 풍족했지만 그 압제하에 신흥하면서 제대로 신흥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탐심의 메인 인생으로 육체의 정욕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들을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주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도의 신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신앙 정신인 것을 오늘의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지키는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하는 온전한 존경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신앙생활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 했을 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유월절 기간이 다가왔는데 그 기간 중에 사람의 시체를 본의 아니게 만지게 되어서 그 몸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례가 나서 그 장례를 집안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고 치료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죽은 사람의 몸에 가까이 해서 자신의 율법의 규정 따라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요 죄를 짓기 위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죽어 그 정한 시일 내에 장례 지내야 되는 그런 법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하여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즉각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그들을 기다리게 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음성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러면 2월 14일 한 달 뒤에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지만 부득이해서 그날을 지킬 수 없었던 본의 아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면 그들을 구제해서 같이 연회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악용해서 그런 일도 없었고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를 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들을 신실히 지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처럼 신앙이 조문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그 역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그것이 율법 조문에 율법에 의사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과 같다고 해서 예수님께 시비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율법을 넘어서는 온전한 신앙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유월절에 원래 조문대로만 하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신선함과 융통성이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성막을 세운 날부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았는데 그 현상은 성막을 짓고 나서 봉헌한 그때부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 현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구름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여기에 더 머물러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머물러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고 움직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길지 않는 구절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광야 인생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의 인위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끼리의 합의나 사람들끼리의 논란이나 이런 과정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끼리 합의되고 마음이 맞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평화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질서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미리 40년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지형이나 여러 기후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경우에 가도 괜찮겠다 멈춰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견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지도자였지만 그런 자신의 식견과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정하고 지시하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이런 생활을 광야에서 계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기만 하면 또 우리가 합의만 되면 무엇이든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이 근본 정신이 우리에게서 식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 광야 생활, 광야 행진의 원리를 오늘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본연의 자세로 이 험한 세상에서 갈 길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